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0대 중반 정도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은 마지막 3년 정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를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생애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사적인 예수님의 생애와 구별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주일을 빼고 재수요일이라고 일컫는 그날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6주 동안을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로 기념하는 것도 이런 것에 기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가 끝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능과 기적으로 맞서시지 않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컫는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잘 볼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다 끝날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왕을 환영할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과 토요일을 합쳐서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즉 마지막 7일 동안 하신 여정들을 연대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보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주님께서 주실까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동시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7일 남았다면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도 뒤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구도자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침례받으신 것처럼 지금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 이런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략한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도운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간에게 내어주시려는 계획을 아셨는가? 그렇다면 그 계획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셨단 이야기인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다 아시면서 달려가셨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시기는 AD 33년경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 중의 하나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안식일, 즉 지금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유대인의 개념의 하루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동네 베다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그 첫 번째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마지막 7일간의 첫날로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실 무렵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작은 동네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작은 동네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상한 요청이죠. 나귀의 주인이 분명 무슨 일로 나귀가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런 요청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일러라고 하셨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나귀를 찾으러 맞은편 동네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은 정말 말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자신의 소유는 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정황상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귀한 소유인 나귀를 내어드린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근데 실은 이것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대 왕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타는 힘세고 보기 좋은 용맹한 말들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당시 말이 전쟁과 최고의 이동수단이었다면 나귀는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말이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나귀는 겸손과 성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귀는 말과 달리 느리잖아요. 체구도 좀 작고, 그렇지만 발목에 힘이 좋아서 많은 물건들을 싣고 산과 비탈길을 걷더니 넘나들었습니다. 말에 비해서 약해 보이는, 둔해 보이는 나귀는 무려 성인 남자 한 75kg, 80kg까지의 무게도 실었습니다. 그래도 나귀는 승리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아들, 아니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7일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타신 짐승은 멋진 마차나 말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의 친구인 나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혹은 고대 올림픽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스포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화려한 개선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 영화에도 보면 그 개선식이 웅장하게 치러집니다. 개선식은 승리의 권세를 자랑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쓰여졌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슈퍼스타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지난 3년간 유다 지역을 넘나들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지금의 뭐 BTS, 블랙핑크 이걸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인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초라한 개선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군중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연발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다 같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이 서민들인데 옷이 아까울 때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세탁을 안 할 때인데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길에 펴고 손에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하며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무리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시조 황제나 유대 헤롯 대왕 대신에 나사렛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예우하고 왕처럼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국가 반역죄일 수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무리들의 일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된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냥 늘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군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군중들은 환호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당시 네로 시대 국세조사에 보면 유월절에 무려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10만 명 안팎으로 봅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세기에 1억에서 2억만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저촌 동네 갈릴리 그곳에서도 나사렛 뭐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들도 붙였겠죠.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지만 그는 선지자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말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군중들을 몇 부류로 나누어 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소문 듣고 늘 움직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공꼬물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와 밥그릇이 위험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부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지만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가끔 고민에 빠집니다. 주일날 지구촌교회 이처럼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환호해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는 다 같이 이처럼 있을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잘 나가고 좋은 시절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할 때 끝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심지어 자신의 옷을 벗고 그것을 깔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향하여서 당시에 유월절의 찬송이기도 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뜻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신앙고백 비슷한 이 외침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호의하는 듯한 예수님의 제자들 의기양양해서 나귀에 자신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마치 자신들이 로마 제국에 전쟁을 하고 입성을 하는 개선식을 하는 장군들이나 왕처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들 중에 앞으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그 예수님 곁에 있어서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성공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함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신앙은 고난 가운데 관계가 가려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문학평론가인 존 콜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영할 때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알지만 역경 속에서는 내가 나의 친구들을 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월터 윈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두가 나에게서 떠날 때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촌교회를 부임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고 실은 좋게 표현하면 잘 걸러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몇몇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테 사람 요셉, 예수님과 대화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도망갔습니다. 우리야 인생 앞길을 모르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허다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환호하는 군중들 뿐만 아니라 3년을 생사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갈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아셨습니다. 실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돼.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베드로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호언장담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할 것을, 상대방이 배신할 것을 다 알면서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도망갈 것을 다 알면서 여러분 힘껏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다른 마음 품은 거 다 알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속내를 다 안다면 내 주변에 내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과 나의 어려움에도 나의 끝까지 붙어줄 수 있는 친구. 근데 몰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의 속내가 다 보여도 다 알면서도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나귀를 내어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명세를 타고 계세요. 이 나귀를 내어준 이 주인의 믿음을 뭐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고 마치 로마의 장군처럼 시저처럼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거내나 저거내나 하면 내놓지 않을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안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놓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환호만 하는 사람으로 숨어 있을 것인가? 환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된 헌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고민이 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 땅에 내가 보낸 백성들,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를 쓰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고 누군가는 나귀를 믿음으로 데려오고 누군가는 나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계략을 짜고 거기에 인생을 불태우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두 부류 다 십자가 사건을 도왔지만 한 부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선한 일을 한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부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첫날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어느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정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헬런 켈러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어서 말을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한 삼중 불구의 어려움을 겪은 헬런 켈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헬런 켈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밝은 빛 속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경험한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입니다. 평생 다 피해자 없고 평생 다 가해자 없습니다. 인생은 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겁납니다. 그런데 또 혼자 있어 보면 혼자는 더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또 나가다가 또 상처받기가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 못하는 내 대신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나귀처럼 짊어질 그 존재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나귀는 그 주인이 어떠함을 알고도 순종하며 짐을 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이 승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 없이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울어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선한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의 어떠함을 알지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존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가족은 없어도 형제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마을 공동체, 그 목장 공동체를 열두 제자 비전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내가 한 이 말, 이 행동, 내가 숨겨놓은 이거, 이거는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인간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실은 역설적으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우린 때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옷을 깔고 주님의 입성을 축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슬그머니 군중들 가운데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럴 것을.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종려주일의 고난주일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이 남아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사랑할 것인가?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스가랴 9장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을 잊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언도 주셨습니다. 9장 9절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 아시면서도 사랑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이 땅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하는데 큰 부담이고 상처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외로워하는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어떠함을 다 하시면서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7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다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다 알면서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새 30주년을 기념하며 이 고난주간에 지구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무슨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과 상황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불러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의 삶을 삶을 우리 위해 다 쏟아부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때로 우리가 흥모하고 환호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속들이 내 시커먼 속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도 또 허물의 문제도 환난과 고통의 문제도 외로움의 문제도 주님 앞에 늘 토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주신 주님, 나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주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담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도 다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과 삶과 사역 위에 지금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